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에 올라 군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루즈벨트호 방문은 10여 년에 걸친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내 환초에 활주로와 각종 시설들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주 미 구축함 라세노를 중국의 수비 환초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근접 항해시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의 외교관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949년 중국 분단 이래 처음으로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 총통은 오늘 이번 정상회담이 양안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향후 회담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반대해 국제 행사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총통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과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오늘 양자회담에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과 쫑 서기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공산당 간 협력을 비롯해 사회 기반 시설 건설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공습 작전을 벌이는 러시아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공군 사령관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격을 받거나 납치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해 1년여간 공습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은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 활동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앤 패터슨과 빅토리아 눌런드 차관보는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리아 내 러시아의 공습은 85%에서 90%가 ISIL이 아닌 온건파 시리아 반군들을 타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는 폭탄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과 영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일부 언론에 통신 감청 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사건은 여객기 내에 실려 있던 폭발물로 인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ISIL은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만일 자신의 정당이 오는 8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은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자녀가 영국 시민권자여서 해외에서 출생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한 미얀마의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화해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파리오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해상 요격 미사일을 내년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초대 방위 장비 청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연간 미화로 2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파리와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북한에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25 남북 고위급 합의를 통해 열린 남북한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파리오 합의사항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는 지난달 말 순조롭게 치러졌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 간 회담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뒤 당국 간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민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이나 의료, 재난안전, 그리고 지하자원 등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들을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한국 국민들 사이에 뚜렷한 역사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최근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에 기존 검인정 방식을 폐지하고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국정화를 통한 역사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잇단 발언들은 현행 검인정 체제하의 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한 체제를 일부 옹호하는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한국 국민들의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공단 출입을 불허한 것은 지난 3일. 북한으로부터 출입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은 임금과 세금 등 공단 현안 업무를 맡아온 최상철 부위원장과 법무지원팀 소속 직원입니다. 불허 이유로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이 북한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 같은 입장을 구두로 통보한 데 이어 이튿날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도 출입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통행을 보장한 남북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토지 사용료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개혁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는 일종의 재산세로 공단 조성 당시 토지 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토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토지 사용료를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방북을 제한한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국민들의 방북은 차질 없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5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한국 국민은 560여 명으로 이들은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개발 중인 해상 요격미사일 SM-3 블록 IIA가 내년에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초대 방위장비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군사기술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일본 방위장비청의 수장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방위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와타나베 히데키 방위장비청장은 4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며 미일 군사장비 개발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일본의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문제 대응에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20개 공동 군사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며 앞으로 우주와 해양,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개발 중인 해상 요격용 미사일 SM-3 블록 2A의 최종 시험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M-3 블록 1A 때는 이미 이지스함 발사型의
일본은 이미 SM-3 블록 1A를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고 차세대 미사일인 블록 2A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란 겁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일본이 미국과 2001년부터 SM-3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06년부터 블록 2A의 공동 개발에 착수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SM-3 블록 2A는 중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로 기존의 SM-3보다 속도와 사거리, 탐지 능력을 한층 개선한 첨단 요격 미사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요격에 적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SM-3 블록 2A를 2018년까지 이지스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미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8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날 군사장비 개발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의 이야기인데요.
이란 관계가 개선되면 그 방향과 지침에 따라 일부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군사기술 개발 측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방위 기술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비 개혁, 다른 나라와의 지속적인 협력, 국내 방위 산업 능력 강화 등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일본 민간업체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아베 정부의 이른바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책의 산물로 지난달에 신설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기존의 무기 수출을 제한한 관련 3원칙을 폐기하고 국제 평화와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경우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방위성 산하 외청인 방위장비청은 기존의 관련 부서를 통합해 무기 개발과 수출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일본 전체 방위 예산의 40%를 집행합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방위장비청 발족과 관련해 직원이 1,800명에 달하며 외국과의 무기 관련 협상 창구 역할과 기술 관련 교류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날 호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일본형 잠수함 도입 계획 등 외국과의 군사장비 공동 개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며 대부분 지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5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에 불과한 겁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9월까지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450만 달러 가운데 85%가 넘는 383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전자제품이 10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일을 하며 연간 미화 2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의 현지 실태 보고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4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에리아 일본 와세다대 교수와 이창호 한국 한양대 교수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연해주 이민국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 수는 7,300여 명이고 대부분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미화 2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통상 북한 노동자 한 명에게 월 800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보고서는 현지 북한 관리 회사가 러시아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북한 당국에 내는 계획분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당국에 내는 계획분은 1인당 월 24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또 북한을 출발할 때 교통비와 비자 수수료, 기숙사 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달러가량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상납금 이외의 급여는 모두 자신 몫이기 때문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개인적으로 청부일을 맡기도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또 현지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업소는 군대식 위기로 이뤄져 있고 작업을 나갈 땐 반드시 2명에서 5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오지 않고 작업장에서 머무는 경우에는 보위부 요원과 직장장이 불시에 찾아와 검열을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에 파견되기 위해서 큰 빚을 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본국 송환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본국 송환의 위협을 받거나 술과 도박에 빠지고 북한의 이념에 환멸을 느낀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이 무작정 사업소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벌목공 등 단순 노동직보다 수입이 높고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한 지 3개월에서 6개월만 되면 일감을 찾는 요령뿐 아니라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 자본주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귀국 후 신분 상승 혹은 세탁을 통해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는 러시아 관리들이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사업이 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큰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의 영문 수기가 세계 최대 책 추천 사이트가 선정한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 씨의 책이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독재 체제 하에서의 삶에 대한 각별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의 영문 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추천 사이트가 선정한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의 자회사인 굿리즈는 3일 시와 소설, 과학기술 등 20개 부문의 2015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 후보작들을 발표하면서 수기와 자서전 부문의 15개 후보작 가운데 하나로 이현서 씨의 책을 뽑았습니다.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는 이 회사가 한 해 동안 독자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굿리즈 측은 이 씨가 지난 7월 영문으로 발표한 이 책에 북한을 탈출한 경위와 과정, 중국에서 체포와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이 담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책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비밀스러운 독재 체제 하에서의 삶에 대한 각별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굿리즈는 사용자가 책을 찾고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현재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추천 사이트입니다. 굿리즈 측은 올해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책들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를 분석해 수상작 후보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8일까지 실시되는 1차 투표와 이어지는 준결선과 결선 투표를 거쳐 이달 말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현서 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후보로 선정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모두 독자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이현서 씨의 당시 강연 동영상은 현재 테드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45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아직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증언했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 인권 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밖에 이 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중심가인 맨하튼 한복판에 북한의 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민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시 맨하탄 번화가 두 곳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광고판이 설치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이 광고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광고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 맨하탄 광고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한국 회원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된 것인데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과 처벌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달라는 우리 한국 시민단체의 의지를 표현한 광고입니다. 올해 유엔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요. 유엔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대한 권고안을 넣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1월 중순쯤에 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로서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기구들에게 우리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광고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납북 피해자 얼굴을 직접 광고판에 게재를 했는데요. 총 50명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광고판에 올린 납치 피해자가 50명이지만 이들은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사라진 500명 이상의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얼굴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북한의 어둠 속으로 실종되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들의 가족은 아직도 남한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들 납북된 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 사람들에 대한 행방을 피해자 가족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광고를 이 뉴욕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뉴욕은 뉴욕 외교가이죠. 그 유엔 총회가 있는 그 맨하탄 중심에 거기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금 외교가에서 회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순에는 유엔 총회에서 그 전 세계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라는 곳에서 투표를 통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또 이 결의안이 총회로 넘어가게 되면 12월 들어가서 또 유엔 총회에서 투표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유엔 외교가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반인도 범죄 규명,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을 요청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단체의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최근에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도 시작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고서 내용을 표현해봤습니다. 조사위원회 COI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와 북한 당국의 권위주의적 본성과 체계 등을 그 보고서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국제사회와 유엔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보고서 내용 속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코비 위원장은 더 쉬운 방식으로 COI 보고서를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COI 보고서를 보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COI 보고서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만들고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어와 독일어도 만들어서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퍼뜨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든 영상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이고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설명한 모든 종류의 한 6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 내용을 내년도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 같은 방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광고판을 설치하고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알리는 홍보활동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 인권실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리의 전 세계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활동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유엔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유엔과 유엔 기구 그리고 유엔에 몸담고 있는 정부 당국들을 대상으로 저희 국제연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COI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작년이죠. 그 북한 당국은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13년부터 활동하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 당국은 지난해까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왔는데요. 하지만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작년 10월이죠. 유엔 총회 기간에는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현지 초청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죠. 반인도 범죄 철폐라는 그 문구, 반인도 범죄 그리고 그 책임자가 최고 위층에 있다라는 그 문구를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쯤에서 북한의 15호 정치범수용소죠. 15호 관리소가 허물어진 사실이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의 행방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수용소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질수록 북한 당국은 자국 내에서도 예전처럼 함부로 인권 유린을 자행하지는 못하게 되고 또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자체는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만들어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과 12월 중에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물론이고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북한 인권 결의안의 기권이나 반대 투표를 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투표할 때는 이제 반대했다면 기권이라도 아니면 기권했던 국가들에게는 찬성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면서 이를 개선하는 우리 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지를 보내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요. 또한 저희 ISNK 국제연대 차원에서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가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안보리 차원에서 이 반인도 범죄 그리고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밝혀내야 한다는 촉구 편지도 보냈고요. 그리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 처벌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될 때까지 저희가 유엔 회원국들 그리고 그 회원국의 정부들 대상으로 앞으로도 다각도로 홍보 선전 활동도 해나갈 것이고 또 이들을 촉구하고 또 우리의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네, 자 사무국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미국 뉴욕에 설치된 북한의 반인도 범죄 고발 광고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미국 전문가가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경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김정은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북한 사상 누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 책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고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현 북한 권력층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것은 맞지만 아직 권력을 다 굳히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Kim Jong-un is the supreme leader. He is the ultimate decision maker, but he has not consolidated his power.
우선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여러 명을 숙청하고 강등하면서 지도층을 장악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서 진전을 이룬 점은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선 경제 안정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Then he has to show progress on the economy. If you remember his first speech, he talked about the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제1위원장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김 제1위원장이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3년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평화 공세를 펴고 올해 8월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은 모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next 2 to 5 years are going to be very critical for this regime. Kim Jong-un really needs to consolidate his power.
고스 국장은 앞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다지지 못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인 수령 체제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층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김 제1위원장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 씨 일가라는 간판은 정권을 정당화하는 구실만 될 뿐 정권을 움직이는 동력은 되지 못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독재 정권의 속성상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는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올해 가뭄의 영향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굶주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current program cycle was supposed to finish in December.
Right.
But what they're planning to do is
오는 12월 말 종료되는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시작돼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었습니다.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며 임산부와 수유모 등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돼 취약계층의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 FAO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주요 작물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10에서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공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37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30만 톤에 비해 14%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올해 73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3,800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킨 대변인은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인원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2,587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26%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매달 13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797만 달러입니다. 한편 다미안 킨 대변인은 대북 영양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 2,33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 발표에 이어서 대통령도 더 확실히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통일 상황에서의 사상적 지배라는 표현도 했다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뜨거운 그 찬반 논쟁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부의 결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역사교과서를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이론인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를 이념 편향성 있는 교과서로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이 배제된 국정교과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새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통일을 앞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강한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국민 통합과 평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한국 사람들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올바르게 기술된 역사 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이념 편향적이라는 것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현재 역사교과서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예고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역사교과서로 공부한 미래 세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이후에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사상적 지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 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일부 집필자들이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대사 전문가인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또 고고학 전문가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참여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대사별로 원로 교수 6명이 선정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초빙 또 공모 형태로 20일까지 그 집필진 구성을 끝낸다는 것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계획입니다. 역사학자들과 대학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 집필진 공개 모습이 과연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뭐 이런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한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발표되는데 이 절반에 달하는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영문자로 된 문구입니다. I, 서울, you죠. 뭐, 나, 서울, 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은 새 상표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투표로 점수화해서 선정한 것인데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예전 것이 더 좋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것이 더 낫다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면 서울시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선정식도 열었는데 지금 난감합니다. 저작권을 따지지 않겠으니 국민 누구나 또 세계 시민 누구나 널리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했었는데요.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55%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I, 서울, you. 이 54.7%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찬성 의견은 11.9%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66.5%가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 의견의 4배 이상 나왔는데요. 30대 보수 성향의 시민, 노동집과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이 서울 시민의 65%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하군요.
아직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나와 너가 만나서 열정과 여유로 어우러진다, 이런 공존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는 도대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은 상태입니다. 새롭고 더 나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새 브랜드인데 기존의 하이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계속 쓰자는 의견이 36%가 나왔고요. 다시 공모를 하자, 이런 의견이 19%로 나온 상황이어서 정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김장을 준비할 때가 됐나 보군요. 이 서울은 11월 마지막 주가 딱 좋다고 하던데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김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강원도와 가까운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륙과 강원도 영서 지역은 오는 11월 20일 정도가 김장하기에 딱 좋다고 합니다. 서울은 25일에서 30일 사이, 전주, 대구는 뭐 12월 10일 정도까지, 목포와 여수, 부산, 울산 등 남쪽 지역은 12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김장을 하면 제일 좋다는 시기라는 그 기상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본래 김장의 최적기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고요. 최저기온이 영하로 유지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서울, 경기와 중부 내륙 지역은 지난해보다 좀 빠르거나 비슷한 상황, 나머지 지역은 다소 늦은 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담근 김치가 제일 맛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요.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어서 제맛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뭐 요즘은 사실 김장철이 따로 없고요. 김치를 먹는 양도 예전에 비해서 적어서 뭐 김장을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장은 한국의 가정 살림의 큰 행사이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이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보편화돼 있어서 김장 우물 파고 그런 일은 많지 않겠습니다. 양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시사철 신선하게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김치 냉장고가 사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 가정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배추 등 김장 재료도 사시사철 구할 수 있고요. 김장 말고도 사실 먹거리 반찬이 넘쳐나는 시대여서 예전처럼 뭐 김장을 반년 양식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김장을 해놓아야 겨울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주부들의 마음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대신에 그 몇백 포기씩 했다 뭐 이런 그런 것이 보통이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뭐 20, 30포기, 뭐 100포기 정도만 해도 아유 큰 김장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배추를 사서 다듬어 절여서 담그는 것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농가나 공장에서 절여서 파는 배추로 김장을 하는 가정도 많아졌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예전과 다른 요즘에 한국의 김장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옛날에 비하면 김장 담그는 일도 무척 수월해졌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이집트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ISIL의 폭탄 테러로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에 탑승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폭탄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밝혔다고요?
네, 그동안 폭탄에 의한 공중 폭발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폭탄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락한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와 잔해 등을 조사해온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가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요, ISIL 내부 통신을 감청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ISIL이나 또는 추종 세력이 여객기에 설치한 폭탄이 여객기 추락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이요, 러시아 여객기가 기체에 실려있는 폭발물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알려진 여객기 추락의 정황도 폭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31일 러시아 이집트 휴양지 샤르멜쉐이크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 여객기가 224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이집트 북부 상공에서 추락을 했었죠. 당시 여객기는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진 후에 속도와 고도가 급격히 떨어진 후 추락을 했는데 당시 주변을 관찰하던 미 군용 위성에 폭발이나 화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한 열이 순간적으로 관측이 됐고요. 또 여객기 잔해도 수 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공중에서 분해된 후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렸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예비 조사 결과 추락 직전 조종실에서 비정상적이고 다급한 소음이 녹음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전하질 않았는데 하지만 또 이 조종사가 주변 관제소에 추락과 관련해서 비상호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매우 짧은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는 이 조종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폭탄이나 아니면 엔진의 폭발 같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갖게 합니다.
이 러시아 여객기가 테러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집트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이집트는 이 여객기를 제작한 독일 또 프랑스 전문가들과 함께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면서 이는 성급한 조치라고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폭탄 테러에 의한 거란 주장은 가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했던 이집트 공항에서 자국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공항에서 자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여객기가 폭발물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규모 군 병력을 보내서 자국 항공기에 실린 수화물 등을 조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오늘 영국을 방문하고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은 미리 예정된 것이었지만 러시아 여객기 추락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앞서 ISIL 지부를 자처하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무장 세력이 여객기 추락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어떤 주장은 없었습니까?
ISIL이 오늘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여객기 테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이 아직까지 이번 여객기 추락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 ISIL 지부를 자칭하는 세력이 꼬리 부분에서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동영상을 공개를 했었지만 전문가들은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새로운 발표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추락한 에어버스 A321과 같은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요.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추락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네. 러시아 정부도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으로 격추됐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여객기가 공중에서 분해됐고 그 분해된 원인은 이 폭발에 의한 것, 폭탄에 의한 폭발일 수도 있고 엔진 폭발 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예고대로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항공모함에 탑승을 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앞서 열렸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오도르 루즈벨토에 탑승을 했습니다. 두 장관은 말레이시아 시바에서 미군 수직 이착륙 수송기죠. 오스피리를 타고 30분 정도 남중국해로 날아간 뒤에 항공모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카터 장관이 항공모함을 방문한 계기는 뭡니까?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계속 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들을 강행하면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등의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는데 미국은 최근에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에 보내면서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에 자신의 남중국해 항공모함 방문 그리고 또 시오르 루즈벨토를 남중국해에 보낸 데 대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태 지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의 굳은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두 정관은 이 항공모함에서 승무원들을 만나고 또 항공모함 탐지기의 작전 시범도 참관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군 구축함이 중국의 인공섬 주변 CBL이 해역 내를 순찰했을 때도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네.
오늘도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항해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줄을 가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